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14절, 20절, 21절, 또 26절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20절, 21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4대째 믿는 집에 불교로 그 할머니께서 이제 절에 절 기화에 제 이름이 다 있을 정도로 사대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중3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그런 때였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선교 여행을 한 6개월 갔다 오는 바람에 미국이 사모되어서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살게 되었고, 또 미국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에 적응을 못해서 또 뉴질랜드에 가게 되고, 뉴질랜드에 갈 때는 김태경이라고 하는 제 이름을 김판수호로 바꿔서 한번 갔습니다. 가고 뉴질랜드에서 한 5년 차쯤 되었을 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든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믿음이 들어오면서 그걸 다 포기, 완전히 다 포기하게, 뭐 여러 상황과 입장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 마음은 다 포기하고 그렇게 왔었고, 일본의 복음 가득한 교회를 알고 또 당세복의 사명을 갖게 되면서 일본에 가게 되고, 또 일본에서 그 교단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안 맞고 또 심지어 이단으로까지 취급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도 포기를 하고 그렇게 오게 되었죠. 저는 저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많이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그 포기라는 것이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의 여정 중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나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나 강도사 할 때 제가 기도를 하면 집사람이 항상 울었어요. 제 말씀이 은혜가 돼서 울은 게 아니고, 이제 직장 생활과 이게 뭐 노가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그 자체가 자신이 볼 때는 많이 그게 좀 애가 쓰여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렇지만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와서 지금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있죠.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뭐 14절부터 26절 읽어보시면 너무 쉬운 말씀이잖아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5장밖에 없지만 5장 중에 대부분이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물론 내일 이제 설교할 말에 대한 부분도 잠시 나오지만 행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쭉 나오는 걸 보고 제 믿음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 믿음을 돌이켜봤을 때, 아, 내 믿음이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 문제가 이게 뭐 나쁜 쪽도 되지만 뭐 좋은 쪽도 되고, 그런데 이제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작년 말까지 한국에 박박사라고 하는 사람, 박 H 무슨 박사님이 계세요. 신학 박사 계시는데 그분과 미국에 김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신학적으로 이 두 박사님이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칭의, 그 어렵다고 칭하는 그 부분, 또 성화,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화되어져가는 요 부분을 가지고 구원론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인터넷상에서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 박사라고 하시는 분은 개혁주의, 장로교의 최고 어른이시고 미국에 계시는 그분은 구원론에 대해서는, 특히 바울 신학에 대해서는 대가시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쭉 내용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 지금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정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두 분의 박사님이 논쟁할 때 나오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구원법부터 해서 신천지부터 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대부분 어떤 구원론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고 우리 개신교와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점이 뭐냐면 행위 구원론이라는 거죠.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한번 구원을 받으면 뭐 죄를 지어도 된다, 뭐 이런 어떤 신학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행위를 해야, 믿음 플러스 행위야 구원,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어서 행함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행위가, 행동이 나오는 거지,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야만이 구원이 받는다, 이 논리는 잘못된 이단 사상인 거죠. 그런데 이 박 박사나 김 박사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국 교회, 기성 교회도 이단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대형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서로 이제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를 다룰 때 야고보서가 자칫 잘못하면 이 행위에 대해서, 구원과 행위에 대해서 이제 행동을 해야 구원받은 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겠고,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우리가 오늘 읽어야 돼 21절에 보면, 읽었던 21절에 보면 결국은 21절에는 이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올 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이렇게 대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구원, 칭의,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찾아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4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쑥 읽으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되고, 서론 부분에 있어서 칭의 부분하고 성화 부분에서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서론적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기 전에 칭의라고 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칭의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칭의는 구원받는 칭의죠. 이거는 이제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부분에 대한 칭의가 나오고, 칭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 앞에서 어렵게 되는 것. 이건 이제 그야말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 인정받는 칭의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3장 16절, 로마서 3장 4절, 마태복음 11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칭의가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칭의나 성화는 동시에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칭의와 성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을 간다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가는 중에 주님 오시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말하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리 이고로 종교가 아니라 교리가 곧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리를 쭉 따라 들어가 보면 깊이 있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성경에서 칭의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거든요. 자, 공부한다. 수요, 보통 기성교회는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말씀이 이제 칭의에 대한 부분이죠. 또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제가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 칭의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이제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더라. 이게 이제 칭의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칭의에 대한 구절입니다. 칭의.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27절 끝부분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이제 칭의에 대한 부분이죠. 칭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방금 내용한 이 구절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자로 해서 칭의를 하는 거죠. 교리적으로. 그런데 내가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 부분을 보고 칭을 얻는 자의 삶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칭의를 얻은 자는 사는 삶은 이런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화를 이루는 삶 중에 그러니까 칭의받은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주는 삶을 살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칭의와 성화가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몇 구절만 보면 로마서 6장 17장 18절에 보면 칭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위에서 읽었죠 방금. 그런데 이어서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하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 칭의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성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2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같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 말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것은 칭의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게 성화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 다음 정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봐도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22절 볼게요. 이제는 그의 죽음,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한다는 앞부분 나왔던 거 칭의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성화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칭의,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 칭의와 성화가 같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도 결국은 믿음에는 종류가 있는데 우리 성경 볼까요? 성경 보면 14, 15, 16, 17절 이 네 구절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우리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죽은 믿음에 대해서 14절부터 17절 나오는데요. 구원을 받는 믿음은 바울은 말하기를 여기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15절,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나 이 말이죠.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형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입을 것이 없는데 뭐 와 이래 아프게 보이노, 뭐 배고프나 말만 하는 거죠. 뭐 나는 몇만 원 주면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런 예로 나오는 이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탁 긁어 넘어지는 거죠. 15절, 16절에 우리가 봤는데 그 몸에 쓸 것이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몸에 쓸 것이 영혼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몸에 쓸 것이 몸에 쓸 것. 입을 거 먹을 거라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요 15절, 16절과 같이 볼 수 있는 구절이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딱 나오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유익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듯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이제 죽음 믿음인데, 이 죽음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지적인 믿음입니다. 지적인. 알고만 있는 믿음이죠. 알고만 있는 믿음. 그 죽음 믿음 이꼬로 지적인 믿음이라 보면 되죠. 우리 당대사 이거 보고 막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사역자들한테 막 물품을 주잖아요. 이게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입을 거, 또 먹을 거, 이런 물질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르고 성경적인 거죠. 너무너무 귀한 사역들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갈 때 뭘 챙겨가고 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게 곧 행함에 대한 표현이니까. 그래서 죽은 믿음 이꼬로 지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적어두시거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함,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이라는 것은 믿음과 중생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 즉 회심한 후의 행위다. 그러니까 내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우리 새벽기도 때도 75세에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몇 살 때 이렇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100세에 놓고 길게는 한 45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75세 때 떠났다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났어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40몇 년 동안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까지 그동안 성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결국은 인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데, 그거가 이제 병행할 수,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귀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18절, 19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위에 18절처럼 되는 거는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귀신의 믿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네 행함 이렇게 서로 교차하고 바꾸.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귀신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아까 부분이 이제 그 죽은 믿음이 지적인 믿음이라고 하면 이런 믿음은 그 감정적인 믿음이죠. 감정적인. 감정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니까 뭐 이렇게 이 보면 나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교회, 요 교회 때는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행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지금 잘못된 거야. 너처럼 그렇게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마귀적인 믿음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야고보가 고백하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여기 나오는 헛것이라는 게 위에 나오는 죽은 것하고 같은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사람이 허탄하다는 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랍니다. 말로만 믿고 감정적으로만 믿는 사람을 이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에 보면 20절 이후에 보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 이제 예로 나오죠. 예로. 자, 21절 22절 봅시다. 21절 22절 보면 첫 번째 예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한 사건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이 사실은 행함으로 어렵다고 받았거든요. 근데 이 행함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 부분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순종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칭의를 받았어. 하나님이 옳다면 인정을 받아 구원을 받았어. 그럼 이 성화의 과정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도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행함으로, 여기 행함이 원어에 보니까 행함들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만 바쳤다는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많은 갈대우를 떠나서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많은 행함들, 순종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보면 그 23절, 24절 볼게요. 요 보면 이에 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어떤 순종의 행위가 계속 성취되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순종하니까 딱 순종하고 그 순종에 대한 열매가 있고 그 과정 중에 계속 심지어 이삭이 다시 살아날 그 믿음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그만두게 하신 것도 결국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넌 내 친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그 과정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도 공사 중인 거 과정입니다. 설교 말씀도 그렇지만 삶도 일련의 사건들 중에 제가 이제 이래저래 많은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내 중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더 순종에 대한 부분이나 저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는데 결국 아브라함도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삭을 그렇게 이삭을 바치는 그것이 이제 지금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까지 갔다는 거죠. 또 이어서 나오는 게 우리 누가 나옵니까? 두 번째 예가 나오는 게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점탐꾼을 숨겨주고 피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여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어떤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했던 선한 행동인 거죠. 첫 번째가 우리가 죽은 믿음이 어떤 지적인 믿음이고 두 번째가 이렇게 마귀들에 대한 마귀들의 믿음이 감정적인 믿음이라면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역동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역동적인 믿음. 이 역동적인 믿음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했잖아요. 이 마지막에 역동적인 부분은 의지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되고 전인격이 하나님의 성화 과정 중에 같이 가야 되는데 지적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지정의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지정의가 같이 가는 이것이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삶의 과정이 변화되어지는 성화가 자꾸 되어지는 그게 이제 역동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역동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믿음들은 죽은 믿음들이나 마귀적인 믿음들은 굉장히 그 뒤에 따르는 행함이 없는 믿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역동적인 이 믿음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따르는 이 믿음은 결국은 믿음과 칭을 받았던 그 믿음과 성화라는 게 같이 가기 때문에 구원까지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박사들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하면,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런 역동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 정말 이게 우리 아침마다 하지만 히브리스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가는 건데 누구는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가고 누구는 안 보이니까 그래 뭐 언젠가는 보이겠지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저는 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하게 성화의 과정 중에 헌신과 내려놓음과 어떤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인격적인 성화적인 그런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꼭 그것만 잣대해야 됩니까?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구원받는다. 특히 천주교가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 행함이 왜 강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음란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 나의 노후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를 정말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믿음으로 내려놓지도 않고 당세복 한다고 달려가는 거는 역동적인 믿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 역동적인 믿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달려가야지. 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달려갈 때 나의 모든 부분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저는 왔다 갔다 해. 믿었다가.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담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 나그네 인생에, 순례자 인생에, 길어야 70, 80이고, 너무 진짜 길면 200년. 오늘 목사님 그 메시지를 듣는데, 그분이 메시지가 하도 좋다 해서, 뭐, 66권 우리 통독 때문에 한번 본다고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내용 중에 메시지가 쉽게 하시더라고. 또 잘 하시고. 그래서 쭉 듣는데, 덜컥 저한테 걸리는 게 뭐냐면 자기는 200년을 산대. 살 거래. 그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저런 말을 하나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2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면서 전하겠다는 거야. 이게 맞나? 무슨 소리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 5개 듣고 딱 치웠어. 에이씨. 치웠는데 저한테 그걸 보내주는 사람이 전화 왔더라고. 더 보내줄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 더 보내주는 거는, 뭐, 다음에 보내주시고, 쭉, 내가 이제 이야기를 쭉 해서, 이런 일이 이렇던데, 그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셨대.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막 웃었어요. 아, 이거 뭐, 말이야, 방구야,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쨌든, 그러면서, 야,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그거는, 쉘컷 좋은 얘기하고, 뭐, 말하면 마야. 200년 산다는데. 그래 놓고 죽어요? 왜 죽어? 살아야지. 자, 여기 보면 26절 보게 해요. 26절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뭐, 사람 몸이 뭐, 영혼, 영육혼이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육만 있으면 죽은 거죠. 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난다 하잖아요. 그죠? 혼이 떠난다 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원어로 보면 대부분 혼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영혼이라고 안 나오고 혼이라고 나오고 영과 혼과 영은 분리되어 있죠. 그 3분설, 2분설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조금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만큼 믿는 자가 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한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믿음이라 했잖아요. 산믿음. 산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욕을 하는 거는 우리 그 뭐 최목사님인지 우리 종목사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이면 산믿음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 있냐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국어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히. 야, 진짜 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뭐 죽어가지고는 그냥 단편적으로 조금 행해서 행한 믿음 그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원들과 직장생활 모든 생활 중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죽은 신자고 죽은 믿음이고, 결국은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죽은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죽은데. 벌써 죽었는데. 저 밑에 지옥이 있겠지. 이 산 믿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확 보면, 이렇게 단순한 말씀 중에서도 결국은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살아있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 우리 당대 세곡 복음화에서 이게 바른 복음과 이 가지고 같이 뛰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볼까요? 22절. 22절 한 구절 한 번 더 볼게요.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 야고보서나 이렇게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봤듯이 또 보고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본인들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기 전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6절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나니 속에는 도적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라. 결국 하나님, 예수님은 열매를 보는 겁니다.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성화의 과정 중에 거룩함의 열매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인내의 열매를 보는 거고, 그 성화의 과정 중에 거룩함과 인내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함과 인내와 순종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알죠, 하나님. 하나님 왜 모르시겠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탁 뛰어들기를 원하고 내딛기를 원하시는 거지,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딱 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그런 거는 성화의 과정에도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과 산 믿음을 가지고 교통하면서 가는 게 성화의 과정이고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오고요, 사랑의 수고가 나오고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오고 사랑의 수고가 나오고 소망의 인내가 나오는데,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건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이 사역, 그 사랑하면은 사랑해 하는 일을 할 때 얼마나 수고합니까? 지금도 어찌 보면 스리랑카 간 것도 다 사랑의 수고잖아요. 또 소망의 인내,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게 인내 아닙니까? 그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열매가 인내와 순종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거룩함들 안에 결국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열매를 가지고 성화의 가정까지 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맞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라는 거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또 달려가는 거죠. 또 달려가는 거. 제가 누구에게인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많은 용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 용사거든, 용사. 용사란 뜻은 용감한 군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용사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사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죽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영적 전쟁에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 순종하심을 보고 같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 이 배역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험가독한교회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듣게 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감정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그 삶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소명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실제로 지금 역사하시는 교통하심이 당세복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동역자들 위에와 13개의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와 현재 스리랑카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사역자 위에와 오늘 말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에와 우리들이 모든 만남과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